오늘 자유케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해방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던 한 후보자가 연단에 서서 큰 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방된 나라의 백성답게 36년 동안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잔재를 청산해야 됩니다.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아싸리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선거에서 똑 떨어졌어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자고 해놓고 자기가 먼저 일본말을 쓰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 이 노예 근성, 이거 청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렵다면 이 과거에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80년대에 물방울 다이아몬드 사건 아세요? 어떤 절도범이 부잣집만 털었는데 그 중에 물건의 목록 중에 물방울 다이아라는 아주 값진 고가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도둑은 졸지에 위대한 도둑 대도라고 하는 별명을 얻습니다. 이런 대단한 도둑이 감옥 속에서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모범적으로 형기를 잘 마치고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자신의 변화된 삶을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구한 사연, 또 크게 변화된 삶,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간증을 듣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용기를 얻고 심지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만난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잘 하나님께 복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1년도에 일본에서 또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붙들리고 말아서 일본 형무소에 3년 넘게 갇히고 맙니다. 형기를 채우고 풀려나서 다시금 새 삶을 출발하려고 하다가 2005년 3월 서울의 어느 치과의사의 집을 털다가 또다시 붙들립니다. 형사를 만난 자리에서 그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런 말을 남기더랍니다. 나 자신이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남의 집 다물러 먹고 정신이 들어보니 이렇게 수갑이 채워져 있네요. 이 정도 되면 이 죄악된 습관은 병입니다. 죄에 중독되어 버린 거예요. 도둑질 하는데 중독되어 가지고 자유를 얻으니까 그 자유로 다시금 도둑질 하는 거예요. 이분의 회개가 잘못된 회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짓 회개가 아니었을 거예요. 모질게 회개하고 결단했지만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중독입니다. 병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노름하는 분들 손가락 하나씩 하나 잘라가지고 나중에 다 잘라도 끊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중독입니다. 병입니다. 그토록 모질게 결심했지만 다시금 죄악된 옛날의 습관으로 비참하게 끌려간 거예요. 근데 더 한심한 것은 그러던 중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 부인이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드니까 어느 날부턴가 그 부인에게 이상한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이 내려버린 거예요. 신 내려버렸습니다. 본인이 막 저항을 하고 그 신내림 을 부인하려고 많이 그랬는데 자꾸 몸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인이 무당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감옥 속에서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들으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죄의 노예가 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비극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합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죄악된 삶의 방식으로 다시금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노예로 돌아가면 안 돼요. 며칠 전에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로라 링, 유나리 이 두 미국의 여기자를 구출해서 가족들의 품에 안겨주는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몇 개월 동안 억류되어가지고 두려움과 또 떨림 속에 갇혀서 지냈던 이 두 사람,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되었던 이 두 사람, 조국의 품에 안겨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이들 두 사람에게 다시금 얻게 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마 뼛속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북한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유혹을 합니다. 당신들 이제 이번 사건으로 크게 유명해졌고 또 많이 알려졌으니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북한에서는 인민의 영웅이 될 것이고 많은 돈을 벌 것이다. 한번 돌아가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한다면 이 두 여기자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예? 아, 영어를 못하시나 보네요. 노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노라고 대답하겠죠? 예, 예스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만약에 예스 그러고 끌려간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쳤구나,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삶을 관찰해 보면 다시금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묶여있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냥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다 큰 코끼리는 훈련 못 시킵니다. 너무 덩치가 커서. 어린 애기 코끼리를 잡아온답니다.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요. 또 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코끼리가. 또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애기 코끼리 발 하나에다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쇠말뚝을 박아놓습니다. 그럼 코끼리가 아직 자그마한 애기니까 힘이 별로 없으니까 쇠사슬을 벗어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꼼짝 않잖아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묶어놓으면은 나중에 덩치가 커가지고 그런 뭐 쇠사슬 간단하게 뽑아치울 수도 있는데 일단 공연을 끝내고 쇠사슬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말뚝에 묶어놓으면은 꼼짝 못하고 있는답니다. 왜요? 내가 과거에 많이 뽑아봤지만 안 되더라.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속에 처하였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길들여져가지고 죄에 저항을 하지 않으냐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금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를 끌고 가면 마치 그런 능력이 없는 자처럼 질질질 끌려간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길들여진 코끼리의 모습이 다시금 죄에 묶여서 노예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고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더러운 죄악들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죄악된 상태로 돌아가면, 이 말입니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다가 다시금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서 그 죄에 묶여 살면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할 것이랍니다. 차라리 안 믿은 것만 못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경고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말씀을 몰랐으면, 예수님 몰랐으면 그게 더 나았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 정도로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배 드릴 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가 먹고 나서 토한 거 시간 지나고 나서 잊어먹고 그것도 또 먹는 거예요.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 놓았더니 또 진창 바닥에 뒹굴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바로 타락한 성도의 삶의 모습, 다시금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헤매이는 성도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로부터 결별 선언을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간곡한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자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는 것도 결국은 자유입니다. 참 자유인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숨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기적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부활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 바로 이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기적,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 대수라서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고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살리는 기적이 없어요. 반쯤 죽은 사람 살려내면 그건 기적도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죽어서 부패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을 압니다. 병든 나사로 살려달라고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달려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틀간 더 머물러 계셔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에 달려와도 나사로가 죽을 판인데 이틀을 더 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4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썩어서 냄새나서 문드러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죽음이 철저한 죽음이 되고 절망이 철저한 절망이 되고 슬픔이 철저한 슬픔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날 때, 완전히 절망했을 때, 인간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적이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아픈 사람 살려냈다 그러면 의사들도 웬만큼 합니다, 그런 일. 예? 또 뭐 죽은 사람 살려내, 금방 탁 죽은 사람 뭐 인공호흡하거나 심폐소생술을 시켜가지고 살아나는 경우도 아주 극소수지만 응급실 같은 데 있는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시체 썩은 냄새 나는 사람 살려본 그런 의사 나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예. 완전히 절망할 때, 철저하게 죽는 자리,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절망도요 시간이 흐르면 무르익습니다.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무르익어요. 완전히 무르익어가지고 인간의 희망이라고는 완전히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노력이라고는 완전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만이, 인간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을 일으키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방식, 인간적인 노력, 할까 할까 뭐 다 해봅니다. 여기 청탁도 넣어보고 이 사람한테 부탁도 해보고, 청탁이나 부탁이나,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노력해보고 저렇게 애써보고 다 해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도 안 되는 거예요. 끝이구나, 끝장이구나, 절망이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풉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을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런 경험도 한두 번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야, 네가 참 운이 좋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 상황을 통과,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주님이 오늘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문제, 구원의 문제, 그 사람을 완전히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는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뭐 수행을 하고 단전 호흡을 하면, 뭐 수도를 닦으면 천만이야. 죄인이 닦아보세요. 죄밖에 더 나옵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구원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바깥에서, from outside, 우리 바깥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거 입증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 같이 땅 파가지고 그렇게 묻는 무덤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석회질이 많은 그런 바위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례가 나면은 무덤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정이라든지 삽 같은 걸 가지고 그 석회질이 많은 그 돌멩이 동굴을 팝니다. 파네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시신을 안치할 만한 그런 장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염을 다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수의를 입히고 염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나서 그리고 큰 돌멩이로 무덤 입구를 딱 동굴 입구를 막아놓으면 끝입니다. 그게 장례의 끝입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에 큰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자기를 초청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놓으라, 치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그 돌멩이, 그 큰 돌, 열려라 참깨, 열려라 예수 이러면 열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돌멩이 옮기는 일은 누구한테 하라고요?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사람 살리는 능력, 새 생명 얻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청하고 기도해서 누군가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처음부터 넙죽넙죽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전도해보면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완악한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장애물들을 치우는 일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씨름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 복음의 영광의 생명의 능력을 가리는 그 장애물들만 제거되어지고 나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깨어진 심령이라도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치우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영적인 씨름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사람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우리 아까 단기 선교팀 파송했는데 여러분이 가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사람들에게 새 생명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서 하는 일은 뭡니까? 그들에게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또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제거되어졌습니다. 장애물이 제거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예수님 대단하시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게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 다 쳐다보고 있는데 누구야 일어나라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쪽팔리는 거예요.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의심을 안 합니다. 너무도 주님께는 당연했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완전히 옷을 황금빛 찬란한 새 옷을 입고, 예? 얼굴도 화장하고, 막, 예? 막 광채가 빛나는 얼굴로 신나면서 할렐루야! 손을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나왔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이왕 살리실 것 같으면 좀 그렇게 옷도 막 최고급으로, 예? 막 앙드레 김 막 디자인으로 촥 입혀가지고, 막 향수도 뿌리고, 막 화장도 해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의를 입고 얼굴에는 천을 뒤집어 쓰고 손발은 묶여가지고, 여러분 미라 아시죠? 예? 그런 거 비슷하게 강씨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예? 멋이 없어요. 예? 살아났긴 살아났는데 묶여가지고 수의를 입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 살아나긴 살아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 않은 겁니다. 살아났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살아난 그 나사로를 주님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에 중요한 또 메시지가 있어요. 살아났지만 여전히 묶여있고 수의를 뒤집어 쓰고 있는, 죽음의 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나사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풀어놓는 일, 풀어놓아서 사람 노릇 하는 것, 사람 구실 하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살리는 일은 우리가 못하지만 풀어놓고 세워가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 방에 과거에 여러분을 묶고 있던 그러한 죄악된 습관들 풀어지던가요? 예? 한 번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못된 성품들, 나쁜 모습들, 죄악된 것들 다 사라지던가요? 다 벗어버리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새 생명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여기저기 묶여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전히 죽음의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 자신의 삶의 모습, 수의를 입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 보이지 않더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감격하고 눈물 흘립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1년에 수백 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제가 그렇게 감격하고 구원받아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분들 보면서, 예, 할렐루야 이제 끝! 치라고 마음을 놓고 방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수위를 벗겨내야 돼요.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까? 세상 속에 또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아마 시험 들고 흔들리고 다시금 죄도 짓고 그렇게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잘 오셨어요. 예배의 자리가 뭡니까? 수위를 벗어버리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었지만 갓 살아난 나사로처럼 묶여있는 걸 푸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왜 양육하고 왜 말씀으로 섬기고 훈련합니까? 왜 여러분이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었지만은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은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미숙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성숙해져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해져라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녀서 사람 구실하라고, 예수 믿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라고요. 여러분 정말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그렇게 장성한 믿음의 사람처럼 얼마나 살고 있느냐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갓 살아난 나사로처럼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냄새나는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끊고 그 결박을 풀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입고 계속 자유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그 가장 위대하고 귀한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네요. 복음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해 가면 하나님의 능력 제한되지 아니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일을 계속해왔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사형수들만을 위해서 이 교정위원, 상담위원으로 활동해온 분입니다. 양순자 집사님이라고 인생 구단이라고 하는 책도 지었던 그런 분입니다. 70 가까운 그런 분인데 이분이 30년의 세월을 사형수 교화위원으로 헌신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늘 갈등이 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시댁의 시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구박하고 그래서 관계가 안 좋고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들구나. 그 억압에 자유하지 못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자 자살을 여러 번 결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믿음 생활하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도 이겨낼 힘을 근근히 얻게 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자기 곁에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다는 기도 많이 한다는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하다 말고 그냥 한 시간 동안 그 집사님의 기도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봤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니까 기도를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듣는데 그 한 시간 동안 드려지는 기도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떤 기도냐? 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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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직장에서 승승장구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곳간에 재물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집안에 우환이 없게 해주세요.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까지 해달라 해달라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저 달라 달라 기도밖에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도 한평생 저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달라 달라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많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로 그때 마음을 결단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교회도 드리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다 예배도 드리고 다 드리는 마음으로 달라 달라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면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이 사형수를 만나서 상담하는 일을 37살 때부터 하게 되었답니다. 37살 여인이 사형수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한답니다. 그렇게 봉사를 계속하면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자유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계속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교화위원으로 봉사한 지 4년째 되던 날 41살 때죠. 금당 사건의 사형수 박철웅,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세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 집 앞마당에 파묻어 놓고 그 집에서 태연하게 3개월 동안에 살았던 시대의 살인마입니다. 그런 살인마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더랍니다. 딱딱한 돌덩이처럼 굳어져가지고 뭐 입도 열지 않더랍니다. 근데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마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세요. 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꾸준히 상담을 하니까 점점 마음이 열리더랍니다. 마음을 막고 있는 돌이 제거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에게 걷잡을 수 없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상담이지만 일종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이요 훈련이었습니다. 말씀을 심어주고 또 같이 기도를 나누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이 박철웅은 자기를 묶고 있었던 죄의 사슬들을 하나씩 둘씩 풀어갑니다. 잘못된 생각과 분노와 원한과 상처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갑니다. 죄에 노예되어서 덕지덕지 죽었던 사람처럼 있었던 자기 삶의 인격의 수위들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형이 임박할 때쯤 돼가지고는 교도소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가는 길에 그는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저처럼 살지 마시고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라고 모두에게 유언을 남기고 환한 얼굴로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죽고 나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증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남긴 참회록 내 목에 밧줄이 놓이기 전에 이 책의 수익금은 심장병 어린이들 수술해 주는데 쓰십시오. 그래서 그 책의 수익금으로 세 명의 심장병 어린이들 수술해 주는 그런 수술 비용으로도 썼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그의 살아생전의 삶의 모습은 흉악한 죄에 결박당하고 노예처럼 살았던 삶이었지만, 죄인의 괴수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때 그 모습은 완전히 자유한 자유인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 양순자 집사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양순자 집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함께 하신 일입니다. 자유를 얻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분이 재소자들을 위한 전도와 강의를 끝내고 오늘 나오는데 한 교도관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강의를 듣고 감동한 한 소년범이 집사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만나자마자 이 소년범이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집사님, 저도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그때 저 같으면 옳다고는 하고 기도해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사님,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범죄자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겠다고 해놓고는 다시금 죄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소년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잘 생각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 너처럼 많이 죄의 노예 상태로 있고 오랫동안 죄악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니다. 어려운 일이다. 너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죄의 유혹들이 밀려와서 너를 유혹할 거고, 이전에 죄악된 생활할 때 그런 친구들이 너를 유혹할 거고, 또 외로움 속에 놓여질지도 모르고,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도 네가 굳은 일도 다 해야 되는데, 교도소 안에서도 남들 자기 싫어하는 변기통 옆에서도 잘 각오를 해야 되고, 옆에 친구가 영치금이 없으면 너 거라도 좀 빌려줄 각오를 해야 되고, 또 초록에서도 너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보복할 생각들을 아예 말아야 된다고, 이제는 죄악된 삶, 이전의 삶을 거랑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냥 마음에 한 번의 감동으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내가 잘 생각해보고 그래도 믿겠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여러분, 너무 쉽게 얻은 자유는요 가치 있는 자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거 너무 쉽다고 구원하고 얻게 된 구원은 값진 구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자유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책임을 다한 구원, 대가를 지불한 자유라야지만이 진정으로 값진 자유요, 진정으로 귀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자유는 얼마나 값집니까? 예수 믿는 것 적당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금 돌아가서 얽매이면 비참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점점 수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결박들을 풀어놓습니다. 점점 자유해집니다. 이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 이 자유를 많이 맛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삶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묶여있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삶에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